지난 주일 말씀은 설교자인 저 개인한테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여러분들 폄하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 그 매 주일마다 매번 나누는 말씀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인 저 개인한테는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느낌입니다. 글쎄 뭐라고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정말 실수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막 했지만 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달려온 그 신앙생활의 어떤 총정리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설교는 왠지 제가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그 다음 말씀이 참 막막합니다. 말씀을 제가 앞으로 더 나누어도 지난주에 한 말씀의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다소 막막하고 또 일종의 그 공허감 그다음에 또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 부족하지만 설교자인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도 사고 그다음에 하는 건 다 좋은데 기도로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전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책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정리해서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제 자신도 이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기 좀 막막했다는 겁니다. 아웃라인을 생각했지만 그래서 좀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가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다소 그 다음 말씀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드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면으로 심화 이렇게 디프닝 심화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직선 거리로 가장 먼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하면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구 둥글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의 원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만 70 몇 킬로인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4만 킬로미터가 지구의 원둘레입니다. 원둘레 가장 먼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군가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직선 거리로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거리 한 5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다. 이것은 뭐냐면 머리에 있는 생각과 지식이 이 가슴 하트로 내려와 이 내면으로 이렇게 품는 심화 과정은 아주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한 그 말씀이 머리의 지식과 생각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 하트,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온전히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잠언 4장 20절 23절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수요 말씀 기도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첫 번째 내 말에 주의하며 pay attention t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listen closely to my words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keep them within within 또는 in the midst of your heart. 그것을 얻는 자는 그 말씀을 찾아서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heart를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guard your heart 또는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또는 vigilance.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부지런히 네 heart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품어 지키게 되는 말씀의 내면 심화 과정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을 반복하고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다 여기 신앙이니까 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가장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전히 묵상하며 말씀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된 겁니다. 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가 그 여물을 먹고 나서 그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시간 있을 때 되새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그게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힘과 그 권능, 힘과 그 권능.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이 밴쿠버 이 날씨는 정말 어디 갔다가 못 바꿉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고 그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주로 이렇게 항상 여호와가 앞에 나옵니다.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야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를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 이 정도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곧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가 지금 여태까지 사람에서 신앙성을 총정리하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결론이 그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고 그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제 신앙의 총정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사도 도마가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타마스. 근데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상당히 개인적인 겁니다. 준비를 할 때 설교자의 개인의 생각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제 이 영어 이름을 토마스로 줘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형제한테 딱 어울리는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한국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의심하는 도마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형제한테 이름이 딱 토마스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이렇게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교 졸업장에는 제가 토마스 동수 초이로 제 졸업장 이름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 여권 이름은 아직 토마스로 안 바꿨지만은 그러면 그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도 이 도마가 고백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신이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있지 않아가지고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던 도마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로 가시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항변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갑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도마였습니다. 그러한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 마을 가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한 말을 옆에서 직접 들었을 거고 또 기절할 정도로 기절 초풍할 정도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걸 직접 목격을 한 것이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르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도 도마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할 때 그 이름이 잠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승에 가면 사도 도마는 인도 남부 인도의 그 타밀 마두의 첸나가 옛날 도시 이름이 마드라스입니다. 근데 마드라스임이 첸나인데 제가 마드라스를 갔을 때가 이름이 마드라스인지 첸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드라스로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도마의 삶의 중심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도마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했는데 여기에 이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이 나의 주님 할 때 그 헬라어는 게 쿠리오스지만 제가 신약성경을 히브리말로 기록한 신약성경 히브리성경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도나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메 나의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함부로 우리는 지금 간땡이가 부어서 함부로 부른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뭐냐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뜻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도마는 이성적이고 관찰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그 마지막 만찬의 그 다락방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 내가 다시 올 것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헷갈렸습니다.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며 도마는 도마를 비롯해 모든 사도도 그랬듯이 우리 주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된 겁니다. 경외. 이제 그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과 이 거친 파도에서 삶이 마냥 번잡스럽게 이 번잡스럽게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영어 제목으로는 complicated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annoying 뭐냐면 귀찮고 아주 지치고 사람이 미치겠다는 겁니다. 또는 chaotic 혼란스럽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보여도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삶이 막 귀찮기만 하고 뭐 좀 짜증이 나고 또 살면서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한국말로 번잡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말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번잡스러운 삶 그 말은 complicated 또는 annoying 또는 chaotic 그런 삶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마냥 번잡스럽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선 자는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여기 지혜로운 자의 말이 있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제가 좋은 학자의 책을 읽다가 그분도 어디서 인용한 건데 저도 그걸 또 인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성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아는데 그게 가장 큰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을까? 어쩌면 효과적으로 좌절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좌절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자체가 그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운명이 뚜렷한 자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선상에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는 비록 좌절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면 초과에 있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신뢰합니까? 신뢰하죠. 아멘 하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경외와 신뢰하냐. 그 능력의 한계선상에서 살아봤냐 얘기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선상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봤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현재 있는 상황이 도전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 내면의 성품,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축되는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좀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물론 인내를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내 내면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 생각하고 싶은데 욥기 23장 8절 10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23장 8절에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게 3인 초과라는 말인가? 3인 초과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찾으시는 것은 실상 그 순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미안한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생겼고 뭐 이렇게 뭐 실력이 있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절히 찾으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찾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 안에 그 형성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 형상의 가장 대표되고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전반부 읽어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첫 번째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He will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그리스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얹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 경건하심이 옳듯이 이게 경외하심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셨는데 하물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반드시 내면에서 구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내가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심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번잡스럽게만 느껴지는데 그 상황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서 5장 1절 7절을 읽었는데 오늘 그 요절 말씀은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러하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그게 꿈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말도 많고 막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과 9절에 이미 모든 게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9절에 이미 있던 것도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하려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 갖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물론 저도 제가 과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 과학의 이 발전에 따라 새 것이 잘 나오고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새 것이라기보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이드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동산에 놓으실 때 그 아담은요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지금 과학자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 있죠. 옛날 어른들이 과학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물론 다리가 쑤시면 비가 오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과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똑똑한 줄 아는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해 아래 태양 아래 모든 인생에게 있는 허무함을 극복하고 그 이겨내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주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2장 13절 14절에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한 전도서 5장 1절 7절은 크게 두 부분 나눠지는데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 후렴이 3절과 7절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을 통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오늘 7절의 요절의 결론적인 명령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1절만 먼저 읽어드리면 너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니라. 자, 1절과 3절에서는 이 가볍고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땜빵하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내가 이거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잖아요. 이민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한 시간 예배를 딱 드리면 일주일 이제 할 일 다 했다 해서 마냥 신나게 나가는 것이 이제 모습인데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그걸 저 나쁘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경솔하고 이기적인 기도와 간구 이것을 지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경청하며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스피릿, 정신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그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네 발을 삼가다. 이 말은 뭐냐면 언행,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1절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정성과 진실함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를 조심하라.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호기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노력해라.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정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몇 사람들을 제가 카운슬링 해봤지만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문제가 물론 이단에도 문제가 있죠. 사람을 미혹하는 거니까. 왜 이단에 빠지냐면요 호기심으로 지적 만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분들 잘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그 마지막 때 죄를 회개하는,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만 말하는 거는요, 일단 경계하세요. 진실로 회개함이 없이, 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 없이, 사랑은 없이 일단 내가 먼저 살자, 내가 구원받자, 그런 마음에 있으면요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순종하고자 정성과 진실함으로 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조차도 이렇게 번잡스럽게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오늘 찌뿌둥하고 에이 복잡하고 아 그 차 농차 몰고 교회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잡해. 아 그리고 또 샤워도 해야 되고 에이 피곤해.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예배는 굉장히 번잡스러운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미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면, 이게 뭐냐면 그 기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마을 모임 가운데 지금 그 촌장한테 기도 모임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어떤 마을은 보내줘도 어떤 마을은 안 보내줘요.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있죠. 그냥 계속.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다 모으죠.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이 똑같다 할지라도 다 모으면 이 가정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근데 사실 제가 목사로 볼 때는 이 가정에서 더 필요한 기도 제목이 이건데 이거는 모르고 요 기도 제목만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안 알고 제가 중보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really want from the Lord God?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간구하고 서원하거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건데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또 3절에 보게 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손이 나타나니라. 이것이 후렴입니다. 후렴. 7절에서 전반부 보게 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자, 이 후렴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여기에서 장사하고 저기에서 장사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룬다고 하더라도 깨어서 주의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면 삶이 번잡스럽게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결국 마음도 피곤하고 결국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경외함이 있으면 헛된 야망이나 또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자신의 믿음의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 인하여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번잡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야고보 장로가 말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아, 좀 이익도 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장사 사겠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Father, I just love you today. Thank you for today.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는 비록 큰 것에서 입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겉도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큰일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평상시에 작은 것에서 이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이 사람의 큰 것에 일어났을 때 감사할 때 내가 믿지만 작은 것에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큰 것에 감사하는 거 입으로만 립서비스라는 겁니다. 겉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양파 껍질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자들이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 넘기 전에 들은 간증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평소 건강했던 자가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위암 후반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구나 내가 죽겠구나 이제 살아야겠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하여 전심을 기도하면서 몇 번의 수술을 걸쳐가지고 마침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와서 아니 수술받을 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죠. 몸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쪽 그 강 건너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생각 없이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내가 살아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I can't believe I'm still alive.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내가 살아서 믿기지가 않는구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4절 6절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4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함을 갚으라. 근데 6절에 보게 되면요 이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 앞에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약속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믿는 자를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보고 있고 만물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신중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겁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가는 데 입문입니다. 그 누가 사람이 욕망이 없습니까? 욕심이 있죠. 야망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천사들 다 아시니까 천사 앞에서 너희들이 서원한 거나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급한 나머지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주님께 서원 맹세하지 말라. 만일 주님께 서원하였으면 그 서원 갚기를 지체하지 말라. 우매하는 자는 쉽게 서원을 하고 이행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하시고 입술로 고백한 서원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실하게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서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더 줄까요? 얘가 뭐죠?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제가 요즘에는 안 했는데 옛날에는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서약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 생활을 성격 차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쉽게 내던지는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밴쿠버도 그렇고 정말 아름답게 다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성격 차이입니다. 이유가 성격 차이로 그냥 쉽게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제가 흰머리 많이 생겼죠. 이거 제가 흰머리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물론 염색하면 바꾸죠. 그게 아니라 한 머리 더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혼인사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네. 이것만 합니다. 네. 요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옳다 아니다. 예스 노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실천이 없는 거짓 맹세를 경계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신성 모독과 같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짓 소원하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빽이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예쁘게 잘 살아도 결국 그 삶이 번잡스럽게 끝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7장 후반부에 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NIV 성경은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Therefore stand in awe of God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다른 메이저 성경은 다 fear God 있습니다. Fear입니다. 그래서 fear 이 그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오직 너는 이 너가 바로 뭐냐면 이게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예, 경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 해 아래 살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공한 삶 살아도 험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미국에 엄청난 부자 있죠. 제가 그 어떤 아티클 봤는데 엄청난 이 부자 중에 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밴쿠버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면 굉장히 돈도 많고 성공했는데 인생이 허무하니까 자꾸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대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삶이 허무하고 번잡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귀찮아. 그래서 어떤 사람 자꾸 저기 시골 구석으로 막 숨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실패로 점철된 삶이 주는 실망과 좌절으로 번져스럽게만 한 그런 그 생각이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이기는 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왠지 삶이 번잡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 너무 복잡해 아 너무 짜증나 때로는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요 여러분들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어디 가서 그냥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요즘 그 신혼부부 같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애 하나 낳아서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조용히 어딘가 가고 싶대. 근데 그거는 변명이에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애가 한 6명, 7명은 몰라. 애 하나 가지고 쩔쩔매면서 어디론가 조용히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먹을 딱 때리고 싶은데 그런 못 때리는 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이 모든 삶이 번잡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내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내면으로 진실로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이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각과 지식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면으로 심화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제 구약의 이제 말씀을 몇 개 인용하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키 책입니다. 이 말라키 책은 상당히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번잡스럽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신실함이 결여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한 겁니다. 참되게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희생과 헌신을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다가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통렬히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이렇게 번잡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 이게 경외입니다. 단어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신이 처한 상황도, 영적 상황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은 이 세상의 굴곡, 이 굴곡이 뭐냐, 업앤다운이죠. 이 세상의 굴곡과 이 거친 풍파에서도 안전하고 힘있게 항해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함께 있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없으면 뭐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31절 나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첫 번째 주를 경외함과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나.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는요 유대한 사도 바울 있죠. 바울, 유대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좀 나쁘게 말하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문제를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게 말 뭐냐면 28절에 그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자꾸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보니까 그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고 주님의 일꾼으로 깨달음을 받았지만, 이 바울도, 그러니까 사울이죠, 이 바울도 이 담대함과 경솔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예, 그에 따르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로든지 여러분도 혹시 마음 가운데 아유 이제 좀 살기가 힘들어, 예, 번잡스러워, 그런데 이 생각이 젊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애,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즘 젊은 애들도 아 정말 너무 삶이 피곤하고 번잡스러워. 여러분, 밴쿠버에서요 거주할 집이 있고 또 자가용이 있고 새끼 먹을 걱정이 없는 상황이 있다면 삶을 번잡스럽게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 너무나 과분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깨끗한 수돗물이 흐르고 차가운 물이고 더운 물이 흐르면요 그것조차도 감사한 겁니다. 러닝 워터, 이 수돗물 흐르는 러닝 워터가 이게 없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건 사이드고, 그래서 이세상 삶이 번잡게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되고 진실하게 경외하는지를 진실하게 점검해 보자. 그리하여 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에 집중하여 노력함으로 우리 모두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자. 번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경외함을 이루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그러면 결국 가서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배운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시작. 경외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점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아, 이게 주님을 진실로 경외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또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삶이 번잡스럽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사면초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우시고 또 영광을, 개인에게 필요한 영광을 주시고 또 생명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주어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든지 마냥 번잡스럽다, 아 실증난다 하는 그런 느끼게 하는 미혹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는 건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말을 다 한 것 같다. 아,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번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 다 아시죠? 스토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좀 위험하죠. 이펙티브 소셜 디스턴싱 하려면요, 우리 친교를 못해요. 2미터 떨어져서 다 해야 되니까 2미터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입니다. 꽤 큽니다, 등치가 이놈이.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달리기하거나 밖에서 운동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안 걸려요, 거기서는. 이 오픈된 스페이스는 잘 안 걸려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우리가 좀 요즘 피곤하고 이렇게 막 실증나고 복잡한 이 삶이랄지라도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 성도들은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내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저의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과 이 좌절을 통해서 이따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저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